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지난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은 안보리 결의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체계의 신뢰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통상 300km는 돼야 하지만 이번에는 30km에 불과했다며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관한 지식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지만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갈수록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내 수니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전투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250명의 특수군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군은 지상전을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몇 달간 ISIL을 상대로 이룬 성과를 유지하는 데 추가 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유럽이 미국과 안보 부담을 나눠질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강력한 유럽연대는 세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상들과 ISIL 격퇴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하노바에서 열린 산업기술 박람회에 참석해 미국의 혁신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은 예멘 남동부 지역을 공격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전사 8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은 오늘 예멘 정부군이 아랍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알카에다가 지난해부터 장악하고 있던 항구 도시 무칼라를 공격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AFP 통신에 연합군이 무칼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알카에다 반군들의 저항은 없었으며 석유 시설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알카에다 지도자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투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앞으로 4년 뒤면 말라리아가 퇴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오늘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말라리아가 창궐한 알제리와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코모로스,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오는 2020년이면 말라리아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전 세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60%로 낮아졌고 아프리카에서도 5살 이하 어린이의 경우 71%, 또 전 연령에서는 66%까지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률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살충제 처리된 침상 그물과 주거시설 내부의 정기적인 벌레 퇴치제 사용, 또 신속한 진단시험 덕분이라고 WHO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95개국에서 2억 1,400만 명이 말라리아에 새로 감염됐으며 이 중 40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반이민 우파 성향의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반이민과 반유럽 기치를 내세우며 출마한 자유당의 노버트 호퍼 후보는 어제 선거에서 36.4%의 득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위를 기록한 전 녹색당 출신 알렉산더 반 데르벨렌 무소속 후보와 다음 달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자유당은 최근 유럽 난민 사태, 특히 지난해 여름 이후 오스트리아에만 10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폭주한 이민 문제에 주력해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네, 바로 내일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서 주요 외신들 또 미국 언론이 관련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30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 지역은 물론이고요. 인근 지역은 여전히 과거의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한 50km쯤 떨어진 벨라루스라는 나라의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 안에서요. 이 심장 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배가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 우유를 또 사 먹고 있었습니다. 관계 당국은 재원이 부족해서 방사능 낙진을 제대로 검사할 여력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체르노빌 인근 지역 사정은 이런데요. 체르노빌 원전 지역에는 지금 야생동물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또 극히 일부지만은 30년 전 참사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돌아와서 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당국의 설득에도 한 16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30년 전 사고 이후 망가진 삶이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체르노빌 참사 30년을 들여다본 언론들은 재앙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참사 관련 내용, 자세한 내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 9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12도에서 27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구름 끼겠고요. 10도에서 24도 분포.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13도에서 28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흥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9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7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부릅니다. 홈 들어보시죠.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or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 I'm fine, baby, how are you? Well, I would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Another air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na come home. Thank you.
And I feel just lik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 And I know just why you could not come along with me. This was not your dream, but you always believed in me. Another wint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either Paris or Rome, and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And I'm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one. Let me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Let me go home. Let me go home. It'll all be all right. I'll be home tonight. I'm coming back home.
Salah Is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유럽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 격퇴를 위해 유럽 동맹국들에 더 많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3년 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고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청두에 두 번째 대규모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영국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 중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독일 하노버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 격퇴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보낼 것이라고 처음 밝혔고요. 또 ISIL 격퇴를 위해서 유럽 동맹국들의 더 많은 역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우디에서도요, 이 ISIL 격퇴를 위한 중동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했었죠.
그렇습니다. 걸프협력회의 6개국 정상들과 만나서 ISIL 격퇴를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고요. 또 당시 걸프협력국들도 더 많은 기여를 약속을 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도 미국이 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면서 강력한 유럽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비단 ISIL 격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쓴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국제 안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추가 파병 계획도 밝혔는데요. 처음 공개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미국의 고위 이 당국자가 추가 파병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고를 했고요.
네.
예고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 250명의 특수부대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한다는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역시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최근에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이 수세에 몰리면서 ISIL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죠. 지난주에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이라크의 200여 명의 병력과 공격 헬기 등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미군 주도 연합군은 공습 외에는 지원과 일부 특수전전 임무를 수행하고 이 ISIL과의 지상전은 현지 병력이 계속 담당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추가되는 병력까지 합하게 되면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있는 미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미군이 공식적으로 밝힌 규모는 이라크의 4천 명, 시리아의 300명 정도입니다.
네.
미국은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과 북부 쿠르드 자치 병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훈련은 물론이고 정보, 전술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병되는 추가 200명은 이라크 정부군 부대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더욱더 신속하게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 이 카터 장관이 밝힌 바 있고요.
네.
시리아에서는 온건파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특수병력들이 일부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유럽 국가들의 단합과 번영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번 연설에서 강조를 했다고요?
네. 이 연설에서 그 부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하고 단합된 유럽의 번영은 세계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난민 사태 대응 또 유로존 통화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이 높아졌죠.
네.
특히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잔류 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풀지 못한다면 여기서 유발되는 두려움과 좌절을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럽이 지난 수십 년간 자유와 다원주의 속에서 이뤄낸 진보가 흔들리지 않고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만났죠?
네. 이 두 정상이 오늘 이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산업기술 박람회를 나란히 방문했는데요.
네.
두 나라가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양국 협력과 교역이 늘어나고 두 나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네.
또 두 정상은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TTIP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는데 이 입장은 이 협정은 요즘에 이 유럽에서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협상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
이제 반대파들은 이 협정이 기업들에 유리하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또 독일에서 다른 유럽 정상들하고도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 회의를 갖는다고요?
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주요국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ISIL 대응과 우크라이나 사태, 또 러시아의 군사 위협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TTIP의 이 협상 진전을 위한 방안 등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집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집트가요, 이 최근 사우디로 홍해에 있는 두 섬의 관할권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 반정부 시위가 고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오늘이 공휴일인 시나이 해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1982년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반도 점령을 끝내고 물러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런데 전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고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요. 이렇게 시위가 예고되자 어제 TV 연설,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시위대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치안 당국이 시위에 앞서서 수십 명의 활동가들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 시위대와 치안 경찰들과의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이집트 정부가 사우디의 섬의 관할권을 넘긴 이유가 뭔가요?
섬의 관할권을 넘기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이제 받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의 섬은 홍해의 티란 섬과 사나피르 섬입니다.
네.
이집트와 사우디의 국경 중간에 있는데요. 이렇게 관할권을 넘기게 된 것도 원래는 이 1940년대까지 사우디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이후에 이집트가 통치해 왔는데요. 당시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섬을 이집트의 영토로 인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점점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섬이 되고 있는데요. 위치상 봤을 때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섬의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 이집트와 사우디의 정상회담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경제 지원을 대가로 사우디 살만 국왕에게 관할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집트는 이 섬의 관할권을 받으면서 이 섬에 30억 달러를 들여서 이집트와 사우디를 연결하는 다리를 길 계획입니다. 또 살만 국왕이 이번에 이집트 방문 중에 이집트에 대해서 1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집트 국민들은 이런 이집트 정부의 결정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섬에 아무리 경제 지원을 기대를 했다고 해도 그동안 이집트가 수십 년 동안 이 통치해온 섬의 관할권을 그렇게 쉽게 사우디에 넘기는 것에 대한 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요. 특히 네. 이 LCC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야당, 여러 야당 세력들이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섬 이양권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난 등 다른 문제까지 관련된 더 큰 이 반정부 시위를 번지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 이집트에서는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013년 이 폭력 시위, 또 유혈 진압으로 1,000명이 사망한 이 그런 사태 이후에 첫 대규모 시위였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이슬람주의 세력이 주도를 했었다면 이번엔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반정부 세력들이 시위에 합세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고요.
네.
하지만 이집트 정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압을 예고하면서 다시 이 시위대와 경찰의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청두에 대규모 민간 공항이 들어선다고요?
네, 오는 2020년 중국 서부권의 최대 규모의 민간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중국 전역에서도 네 번째로 큰 대형 공항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에 청두 템프 국제공항 설립을 위한 착공을 승인했다고 관영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주말 보도했습니다.
네, 공사비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이 총 투입 예정 공사비가 118억 달러가 넘 습니다. 중국의 민간 공항에 대한 최대 투자액이라고 하는데요. 신공항은 중국 남서부 쓰촨성 수도 청두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진양시에 설립하고요.
네.
현재 서부권 최대 공항인 청두 상류 국제공항 면적의 두 배가 넘는 그런 부지가 이미 확보됐다고 하는데 6개의 활주로가 들어서는 대형 공항이라고 합니다.
네.
또 연간 수용 가능 이용객 수도 9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지금 두 개의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베이징, 상하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청두가 세 번째로 그런 공항을 가진 두 개의 대형 공항을 가진 도시가 될 전망이고요.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 신공항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가는 여행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테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시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수사당국이 애플사의 도움 없이 또 다른 손전화기를 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또 버지니아 주지사가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찾아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공화당이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조처라며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한테 공화당 경선에서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네.
두 후보가 손을 잡기로 했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게 막겠다는 건데요.
네.
어젯밤 크루즈 후보 선거본부와 케이식 선거본부가 몇 분 차이를 두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월과 6월에 경선을 치르는 일부 주에서 상대 후보가 유리한 지역은 양보한다는 겁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는 케이식 주지사를 돕기 위해서 오리건주와 뉴멕시코 주에서는 선거운동을 더 이상 벌이지 않고요.
네.
대신에 크루즈 후보가 승산이 있는 인디애나 주에 주력한다는 거죠. 반대로 케이식 후보는 인디애나 주는 크루즈 후보에게 넘기고 오리건주와 뉴멕시코 주에서 중점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공화당이 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또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크루즈 후보하고 케이식 후보가 뒤를 쫓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트럼프 후보 역시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신하기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한 마법의 숫자는 1237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과반수 대의원 1237명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 후보가 845명, 크루즈 후보가 559명, 그리고 케이시 후보가 148명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경우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약 50% 지지를 받아야만 이 숫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또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크루즈 후보하고 케이시 후보 측은 이 트럼프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게 하겠다 이 심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크루즈 후보 측 선거운동본부의 제프 로시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이 공화당에게 확실한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상대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되든 버니 샌더스 후보가 되든 이 민주당 후보에게 질 게 뻔하다는 건데요.
네.
아, 그리고 또 케이시 후보 측 선거 전략가인 존 위버 씨는 중재 전당대회가 목표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을 단합하고 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네.
이 중재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중재해서 이 후보를 내세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를 막기 위해서 이 두 후보가 크루즈 후보하고 케이시 후보가 동맹을 결성한 건데요.
네.
트럼프 후보 측 어떤 반응인가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쟁 후보들이 완전히 필사적인 상태에 빠졌다며 이 산술적으로 두 후보는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비난을 했고요. 나중에 이 다 큰 후보 둘이 공모하다니 슬픈 일이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다른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 공모와 결탁이 불법인데 두 후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탁했다는 겁니다.
네, 크루즈 후보가 위스콘신주하고 유타주 등에서 승리를 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듯 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지난주 뉴욕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를 이기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상태죠?
맞습니다. 이 내일 또 이 펜실베니아주와 커네티컷, 메릴랜드주 등 이 동북부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네.
이 대부분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크루즈 후보하고 케이시 후보의 이 동맹이 손잡은 게 효과가 있을지 또 의구심이 생기네요.
네, 그건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공화당 전략가들이 두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힘을 합치라고 촉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손을 잡는다면 이 트럼프 후보를 막기에 좀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신문은 두 후보 측이 이 지지자들에게 서로 다른 후보를 찍으라고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네.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를 했고요.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제 두 후보 가운데 누구도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럼 두 후보가 힘을 합치기로 한 주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되나요?
크루즈 후보가 특히 이 인디애나주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최근 인디애나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41%, 크루즈 후보 33%, 케이시 후보 16%입니다. 케이시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인디애나폴리스, 여기서 이 케이시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데 크루즈 후보가 이곳에서 케이시 후보의 지지표를 대신 넘겨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죠.
예, 민주당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변이 없는 한 클린턴 후보가 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2,383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클린턴 후보가 1,941명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191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후보 측이 러닝메이트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닝메이트라면은 11월 본선거에 함께 나갈 부통령 후보를 말하는데요.
네.
어떤 인물이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나요?
네, 두 버지니아 연방 상원의원 팀 케인 의원하고 이 마크 워너 의원의 이름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네.
이 버지니아주는 주민들의 지지 성향이 확실하지 않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 진보 성향이 강한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셰로드 브라운, 흑인인 데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또 민권 변호사 출신으로 중남미계인 토마스 페레즈 노동부 장관, 역시 중남미계로 남부 텍사스 출신의 젊은 정치인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라고 하면은요, 손전화기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의 첨단 기업인데요.
네.
이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 문제를 놓고 미국 법무부하고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법무부가 또다시 애플의 도움 없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22일 법무부는 애플과 소송이 걸려있는 또 다른 손전화의 잠금장치를 자체적으로 푸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암호를 푼 손전화는 뉴욕 브루클린 마약 밀매 용의자가 사용했던 건데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이 손전화 잠금장치를 풀 수 있게 협조하란 법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애플의 도움 없이 애플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법원에 알려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전화 잠금장치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이 암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법무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란 이유로 암호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손전화 주인인 용의자 준펑 씨는 그동안 이 암호를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FBI가 애플의 도움 없이 손전화 암호를 푼 게 한 달 사이에 두 번째인 거죠.
네.
네. 얼마 전에는 이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의 테러범이 남긴 이 손전화기 암호를 또 풀었었죠.
그렇습니다. 이 손전화기는 이 외부인의 도움으로 이 잠금 장치를 풀었는데요. FBI는 해결 방법을 제공받는 대가로 막대한 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남은 계약 기간 자신이 받게 될 연봉을 훨씬 넘는 액수라고 이렇게 귀띔을 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미국 언론은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미국 정부가 지급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미 국장은 그 정도 액수를 지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권의 경우는요. 법원이 FBI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이 손전화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운영체제를 또 새로 만들어주라고 애플에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또 이를 거부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거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냐,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냐 문제를 놓고 논란이 또 벌어졌었죠.
네.
애플은 이런 문제는 법원에서가 아니고 이 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브루클린 소송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법원과는 달리 판사가 애플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이 담당 판사는 정부의 요구가 법적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FBI는 이에 불복하면서 계속 이 건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암호를 푸는 데 성공한 겁니다.
네.
애플 측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측은 이번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을 했고요. 또 모든 사람의 이 디지털 안보를 위해서 의회가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전과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 예상대로 공화당이 비판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조처란 건데요. 올해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이고 특히 버지니아주는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 이른바 경합주로 꼽히는 주이기 때문인데요.
네.
맥컬리프 주지사의 이번 조처가 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맥컬리프 주지사가 클린턴 전 장관 부부하고 오랜 친구 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투표권이 회복되는 전과자의 대부분이 흑인이고요. 흑인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이 공화당 소속인 윌리엄 하웰 버지니아 주 하원 의장은 맥컬리프 주지사의 이 주지사직은 순전히 클린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 자리 얻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맥컬리프 주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명령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버지니아 공화당은 이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필요한 일이고 또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건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맥컬리프 주지사의 행정명령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중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마친 모든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회복시켜주는 건데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전과자들이 이 버지니아에서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다른 주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지금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 주지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투표권을 찾게 된 건가요?
네, 맥컬리프 주지사는 20만 명 이상의 전과자들이 투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그 숫자를 약 18만 명에서 21만 명 정도로 추산했고 이들 대부분이 흑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버지니아에 사는 전과자들은 전혀 투표할 수가 없었나 보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과거 버지니아주는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했던 주 가운데 하나였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현 이 맥컬리프 주지사 또 전임 로버트 맥도넬 주지사가 행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전과자들이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전과자들은 투표권 회복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이 무척이나 번거로웠고요. 또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대기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흑인 5명 가운데 1명이 이 과거에 중범죄를 저지른 경력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맥컬리프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그런 모든 장애가 제거됐습니다.
네. 미국의 다른 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주마다 다른데요. 켄터키와 아이오와 플로리다 등 3개 주는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합니다. 반면에 메인주와 버먼트주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요. 또 워싱턴 DC와 38개 주에서는 대부분의 전과자가 형기를 마친 후에 이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에서는 전과자들이 투표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이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약 585명의 전과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민권단체들은 당연히 맥컬리프 주지사의 이번 조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리오나 루이스가 부릅니다. Better in Time 들어보시죠.
Been the longest winter without you. I didn't know where to turn to. See, somehow I can't forget you.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You mean everything.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4월 26일이면은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곤 하는 사건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비극의 도시 체르노빌.
체르노빌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북쪽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 단지는 체르노빌 북서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체르노빌시는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까지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 체르노빌 일대에는 약 12만 명이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관리 당국 인력과 원자로 해체 작업 인력, 그리고 당국의 이주 명령을 거부하고 고향을 지키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일부만 살고 있습니다.
They lied to us. I took only 20 potatoes and a kettle.
농부 이반 세메뉴키 씨도 다시 돌아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요. 세메뉴키 씨는 당시 소련 정부가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별 준비도 못한 채 떠났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재로 시작된 인류의 재앙.
1986년 4월 26일 토요일 새벽 1시 24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단지 안에 있던 4호기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값싼 전력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당시 소련의 첨단 과학 기술이자 자랑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던 날 원전 직원들은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후에도 이 터빈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얼마나 더 돌아가는지 또 그에 따라 얼마나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직원들은 이 실험을 위해서 안전수칙보다 더 많은 제어봉을 빼냈습니다. 이 제어봉은 원자로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분열 속도 또 규모를 조절하는 이 자동 제어 장치죠. 결국 원자로는 급속히 가열됐고요. 폭발을 일으키고 맙니다. 원자로 뚜껑이 날아가 버릴 정도의 괴력이었는데요. 동시에 원자로 안에서 핵 분열을 일으키던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대기 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규모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400배에서 5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련은 사고 발생 사실을 감췄는데요. 하지만 무려 1500km나 떨어진 스웨덴에서 이 낙진이 감지되는 바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오랜 조사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안전수칙 위반과 기계 오작동, 설계의 결함 등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태 수습.
당시 원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화재의 원인이 뭔지, 불길 속에 뭐가 날아다녔는지 전혀 몰랐던 이들은 그냥 단순 화재인 줄 알고 방호복 같은 것도 입지 않고 불길 진압에 나섰습니다. 더구나 불길을 진압하느라고 쏜 물줄기가 원자로 내부의 물질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더 큰 대규모 폭발로 이어졌고요. 결국은 체르노빌과 인근 프리피아트 시 일대는 고스란히 방사성 물질을 뒤집어 쓰고 맙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련 정부는 일대의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리고 군 병력을 투입해서 사고 처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방호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고 수습 작업에 동원된 겁니다.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찍은 사진 필름이 다 녹을 정도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터라 사실은 방호복을 입는다 해도 큰 도움이 되는 수준도 아니긴 했는데요. 이들 중에 30여 명이 3개월 안에 사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끝에 반년 만에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원자로를 봉인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데는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후유증.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방사성 물질에 직접 노출돼 사망한 사람은 약 6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간접 피폭과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8천 명가량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고요. 벨라루스의 경우 사고 발생 후 6년 안에 사망자가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은 유럽 전역에서 사망자가 1만 6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후 백혈병이나 희소암 환자는 물론이고 기형아 출생률도 급증했는데요. 이들의 상당수가 20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일대 생태계도 완전히 파괴돼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체르노빌 사태.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시 원자로를 봉인했던 콘크리트 석관이 노후하면서 새로운 석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110m, 무게 3만 톤에 달하는 아치형의 초대형 구조물인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나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도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 총 공사 예산이 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Valery Kalchenko 우크라이나 전 국회의원의 설명 듣고 계신데요. 러시아가 건설 작업에서 손을 떼고 자금 지원도 불분명해지면서 공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합병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신석관 공사는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 완공될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혼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30주년을 맞이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y are you taking my cell phone?
Oh, I'm sorry. I beg your pardon. I thought it was mine.
I beg your pardon?
I just said I thought it was mine. Sorry about that. It was an accident.
Oh, okay. In today's conversation,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the phrase I beg your pardon are used.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왜 내 핸드폰을 가져가니?
Why are you taking my cell phone?
라고 하자 제이슨은
Oh, I'm sorry. I beg your pardon. I thought it was mine.
어, 미안해. 내 건 줄 알았어. 라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제이슨의 대답을 잘못 들어서 다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I beg your pardon?
뭐라고?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이 다시
I just said I thought it was mine. Sorry about that. It was an accident.
내 건 줄 알아서 그랬다고. 미안해. 모르고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 beg your pard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y are you taking my cell phone?
Oh, I'm sorry. I beg your pardon. I thought it was mine.
I beg your pardon?
I just said I thought it was mine. Sorry about that. It was an accident.
Oh, okay. Today's expression is I beg, B-E-G, beg your pardon, P-A-R-D-O-N, pardon. I beg your pardon.
단어 pardon, pardon은 용서, 그리고 beg, beg은 빌다는 뜻이니까 직역하면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뜻이 되죠.
You can use this phrase when you express polite apology. I beg your pardon은
이렇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사과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I beg your pardon?
처럼 말이죠. 이럴 땐 미안하지만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인 excuse me, excuse me 또 두 가지 경우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beg your pardon, but can you say that again?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미안하지만 잘못 들었는데 다시 말해줄 수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Oh, I beg your pardon. I didn't mean to interrupt.
는 미안해, 방해하려는 건 아니었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y are you taking my cell phone?
Oh, I'm sorry. I beg your pardon. I thought it was mine.
I beg your pardon?
I just said I thought it was mine. Sorry about that. It was an accident.
Oh, okay. Let's review. I beg your pardon is a common expression that is used to express a polite apology.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샘 쿡이 부르는 A Change is Gonna Come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the river I've been running ever since.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na come. Oh, yes, it will. It's been too hard living, but I'm afraid.
Help me, please. But he winds up knocking.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5년 4월 25일 오늘 소련군이 독일 베를린에 입성했습니다. 베를린에는 히틀러와 독일군의 지휘본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동부전선을 담당한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소련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독일군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결국 닷새 뒤인 4월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독일의 동맹국이던 이탈리아까지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1947년 4월 25일 오늘 포르투갈의 국영 라디오에서 금지곡이었던 그란돌라 빌라 모레네가 흘러나왔습니다. 포르투갈 혁명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쿠데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Dentro de ti 당시 포르투갈은 안토니오 살라자르가 세운 독재 체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 장교들은 장기 독재에 따른 부패와 경제난을 해결하고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곧 정부군이 투입됐지만 이들은 쿠데타군과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시민들은 수도 리스본에 모여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달아준 빨간 카네이션은 곧 비폭력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카네이션 혁명으로도 불린 이 포르투갈 혁명의 성공으로 40여 년 동안 지속된 포르투갈의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맙니다. 1974년 오늘 발발한 포르투갈 혁명은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